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책걸상 732회군요.
네.
이러다 진짜 800회 하겠습니다.
800회 하고 뭐 그 지금 다 뭐 1000회까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응? 왜요?
많은 분들이
800회까지 제작비가 마련되어 있죠.
네. 800회 가겠죠.
800회까지는 가겠죠.
네.
뭐 특별한 일만 없으면. 1000회는 모릅니다.
네. 근데 우리 막 뭐 해야 되지 않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9월 6일? 7일?
밥은 없나요?
밥이라뇨.
밥도 있잖아요.
아, 식사.
밥은 없어요, 이번에.
아, 이번에 밥은.
아, 밥 있어.
밥 있잖아. 밥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
밥 먹을 거예요. 네네. 밥, 저 디너권.
그러니까 4월인데 식사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그 큰 돈 쓰신 분들이 아, 또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마음 졸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네, 저 식사는 조만간 이제 연락 드릴 겁니다.
네.
이제 날 잡을 거고요.
네,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는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장소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광화문 모처.
그리고 그런데 그건 그 1박 2일 워크숍은
1박 2일 워크숍은 아마 아직 날짜를 못 정했는데요. 10월경으로
1박 2일 워크숍은 또 우리도 뭐 이름 하나 붙일까요? 고독사 워크숍처럼 뭐 무슨 이름을 하나씩 컨셉을 하나 정할까요?
컨셉이 뭔데요?
책걸상의 무슨 워크숍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워크숍이긴 한가요?
그 비하인드 얘기 안 드렸던가요? 그 처음에 그 펀딩 할 때 그 텀블벅에서도 그 심사를 거쳐야
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막 나쁜 짓 하는데 우리 다 돈 모아서 나쁜 짓 하자 이러고 하거나 아니면 택도 없는 거 해가지고는 사기치고 돈만 들고 튀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리고
검증?
얘네가 팔고 있는 하겠다는 그 리워드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지가들 중에 고액 후원자랑 같이 1박 2일로 MT를 가겠다고 써냈단 말이에요. MT를 돈 받고 팔면 안 된대. 이거는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어쩌지 이러다가 아, 워크숍으로 이름을 바꿔서
됐어요?
뭔가 공부하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MT는 그러니까 텀블벅 측에서 볼 때 이 방송 텀블벅은 안 듣겠지?
안 듣겠죠.
텀블벅에서 볼 때는 MT는 비생산적인 쓸데없는 활동인 거예요.
혹시 책걸상 청취자 중에서 텀블벅 관계자님 계시면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주십시오. 네.
근데 워크숍은 뭔가 생산적인
생산적이니까.
활동 사람들이 돈 내고 참여할 만한 가치 있는 일
놀러
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워크숍이지
그렇구나.
실제로는 네, 놀러 가는 겁니다.
네. 아니, 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네. 흘려주시라고. 네. 자, 댓글부터 읽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시죠.
콩피아님 네타냐후 편
네.
방송 들으시고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아니 왜 많이 안 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크크크크 이번 방송 책 속에 너무 재밌어서 네타냐후 바로 읽어보려고요. 이번화 뭔가 방송 자체가 재밌어요. 그랬나?
네. 뭐 새벽서가님께서도 아, 이 책 너무 재밌어요. 출퇴근길이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는데 배경음악이며 효과음이며 작가의 내레이션까지 아주 찰지고 재밌어요. 퓰리처상을 받은 책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거나 아주 별로였던지라 읽을까 말까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책걸상 방송 아니었으면 패스했을 책입니다. 덕분에 요즘 출퇴근길이 아주 즐겁습니다. 감사해요.
아, 네타냐후를 박평이랑 방송한
했죠.
네.
그러니까
했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박평이랑 방송한 방송의 댓글들을 주로 가지고 오는
진짜
거죠.
섭섭합니다. 그거 뭐 1년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6개월 된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도 없고 타인에 대해서
MT 워크숍을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시고.
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JYP한테 항상 이웃비 받아야 돼요.
저도 근데 왜 오디오북 재밌다고 하시는지 너무 공감돼요.
아, 오디오북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도.
새벽서가 아니면 영어로 들으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 저는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게 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문녀님은요 심지어 원래 찜해놨던 책인데 책걸상에서 다뤄져서 1회 듣고 냉큼 사서 읽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 같은 예감이 맞았어요. 일단은 무지하게 웃겨요. 가벼운 시시한 웃음이 아니라 일단 깔깔 웃고 나서 생각해보면 씁쓸한 여운이 남는 그런 종류의 웃음. 그러니까 각종의 인간의 사고나 행동이나 정치, 종교, 역사 그런 것들의 모순을 억지로 정당화하는 데서 나오는 뻔뻔한데 너무 어이없게 코믹한 그런 유머예요. 야.
맞아요.
네, 또 길게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또 세대별 각기 다른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는 관점들이 인물들의 대화와 코믹한 일화를 통해서 신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나오는 꽤 긴 이스라엘 역사와 시온해짐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JYP가 극혐했던 부분이었는데 흥미롭게 읽었다고 하셨고 끝으로 가면서 생기는 골 때리는 일화도 이 책을 너무 무겁지 않고 재밌게 읽게 해줘요. 필립 로스 비스르만 예리하고 용감한 통찰력이 뛰어난 작가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평이 추천했다가 두 사람 때문에 거둔 그 책은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원래 박평이 네.
그 카카오톡 그 대만, 대화방에서
네. 아 카톡 대화방에서 어. 대만 작가
맞아요. 네. 어, 이제, 귀신들의 이제, 땅.
어 이제 어, 밝히는
귀신들의
거예요?
귀신들의 땅.
지난번에는 안 밝혔잖아요.
왜 안 밝혔지? 네, 귀신들의 땅.
귀신들의 땅.
네. 그 왜겠어요? 귀신이냐 얘기 나오니까 그랬지.
그 저기 바루도의 링컨 트라우마 때문에.
네, 제가 자책 그. 검열이 있어요.
자신이 어쨌든 이거 읽어보실 그러다가 이렇게 네. 어이쿠, 호응이 없으니까는 바로 그냥 걷어내고 네타냐후로 하시죠. 네. 이런.
아니 어쨌든 지난번에는 그 거둔 책을 굳이 숨기고 공개를 안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러게요.
당당하게 네. 네. 귀신들의 땅.
네.
귀신들의 땅.
그것도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이름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대만 작가 책이 나온 것 자체도 제가 알기론 처음
민음사에서요?
네. 그리고 민음사가 아니더라도 대만 작가의 대만 작가 책을 출간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작년에 한 권 봤는데 그 제목 까먹었는데
그 스릴러
대만에서, 네, 스릴러 비슷한 막, 네. 대만에서 되게 많이 팔렸다고 네, 해가지고 네, 네. 봤는데 별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아니고선 잘은 없는데 근데 이 책은 되게 독자분들이 많이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네.
귀신들의 땅.
귀신들의 땅. 네.
봄 햇살 이지롱 님이 한 편 듣고 매우 궁금했는데 새벽같이 출근하는 길에 혹시나 하고 들어와 보니 벌써 올라왔군요.
네타냐오의 네.
사실 저는 목록에서 2회까지 다 올려진 것을 듣기 때문에 보통은 기다림 없이 듣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첫 댓글 올려봅니다. 매우 감사한 분들 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책걸상 전파사.
네.
네, 아이디를 굉장히 명랑하게 읽으시네요. 기분이 막 좋아지네요.
아, 근데 그 네타냐오 뜻밖에도 반응이 좋아서 우리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방송했잖아요.
그러게요.
아, 네. 이거 뭐 플리처상 수상작이고 그다음에 약간 이스라엘 뭐
판매도 좀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타냐오.
그러니까요. 그 또 우리
네타냐오는 박평래 회사 책이 아니죠.
아니죠. 저기 푸시켓. 우리 저기 그 후원해 주셨던 네네네네. 출판사에서도 내신 책인데 그러게요. 좀 자, 많이 팔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달의 이웃비를 이번 주에는 보고 있는데요. 여덟 편의 작품 중에서 뭐 표제작이기도 하고 제일 길기도 하고 저희 세 사람이 뭐 여덟 편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하니까 이달의 이웃비라고 하는 작품의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아, 이달의 이웃비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그 형이 그 경계성 지적 장애이고 이제 동생
조현병도 같이
조현병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네. 경계성 지적 장애이고 조현병도 앓고 있어서 호르몬이랑 주인공이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형을 돌보느라고. 근데 이제 형 때문에도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형을 바라본 이웃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 형의 상황을 알면 이웃들이 롤케이크 선물을 갖다 주면서 이사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형이 뭔가 소리를 지르거나 네. 뭐 쿵쿵거리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계단이나 이런 데서 이웃 사람들 만나면은 뭐 약간 오버액션으로
사람들을 좀 무섭게 하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나 주인공 다 너무 형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형을 돌보기 위해서 어쨌든 본인은 또 노력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형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대상이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사라진 거니까 홀가분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 주인공은
죄책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어렵게 된 공무원도 그냥 그만두고 약간 실업자 상태로 그 동네 도서관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동네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형과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웃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좀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얘기되는.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항상 도서관을 와요. 도서관에서 굉장히 허름한 그리고 사실은 가망 없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명목으로.
맞아.
하지만 책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막 그냥 도서관 돌아다니고 멍하니 창문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됐다고
당근 거래로.
당근 거래로. 네, 정말 우리들의 만남은 거기에 있죠.
당근 거래로 만나 인연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그러니까 내놔도 안 살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인공이 그냥 되게 반 장난으로 내놓은 걸 또 얼른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겠다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 친구인 거죠. 그래서 그 둘이 단짝 비슷한 사이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 이달의 이웃비인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따뜻한 이야기인데
그
작가님이 못 돼가지고
그 주인공의 이제 엄마는 형이 죽은 다음에 친척 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 가서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하여튼 제주도에서 앞에서. 엄마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살고 계시고 결국 등장인물은 죽은 형에 대한 추억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 거를 빼면은 그 도서관에서 맨날 되지도 않을 경찰 공무원 책 펴놓고 공부하는 척하고 딴짓하는 배순경이라고 이제 당근 닉네임은 배순경입니다.
경찰
되라고 아버지가 예, 지어준 별명. 그리고 이제 동석이라고 하는 주인공 두 명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상 제일 웃긴 설정은 동석이가 당근에다가 자꾸 이상한 거를 팔겠다고 올리는 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은 당근에 올린 내용입니다. 소설에서 존 쿠삭을 기억함. 존 말코비치도 되지 못하고 사랑은 리콜되지 않는다. 세렌디피티어 안녕. 브로드웨이도 쏘지 못한 채 바이바이 존 쿠삭.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존 쿠삭 추모 세트 9,900원.
아, 저는 박재원 작가 너무 웃겨요.
아니 당근에 실제로 이런 글이 올라왔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건 뭐 미친 뭐야 이러고.
아, 근데 당근에 그런 거 올라오지 않을까요?
올라와? 가끔씩? 나 거의 안 들어가봐서. 근데 이렇게 올렸더니 소설 속에서 이틀 동안 연락이 몇 개 옵니다. 존 쿠삭이 죽었느냐는 문의가 두 건, 존 쿠삭 피규어를 파는 거냐는 문의가 한 건, 존 쿠삭 주연의 영화 DVD 세트나 존 쿠삭 굿즈를 판매하는 거냐는 질문. 그래서 질문들을 쭉 하는데 이 정작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 쿠삭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는 거다. 내가 갖고 있는 존 쿠삭에 대한 기억을 너한테 팔겠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답하면은 뭐 뭐래? 재밌네요. 크크 이러고는 이제
왜 저래? 이러고
왜 저래? 이런 반응인데 그 배순경이 그 9,900원 내고 이걸 사겠다고 하는 거죠.
아, 나도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소유권을 팔겠다고 당연히 한번 올려볼까요?
그럼 배순경이 살 수도 있겠다.
네.
얼마의 가격이 적당할까요?
9,900원.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배순경한테 그런 걸 9,900원을 팔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붕어빵 같은 걸 사주거나 그래서 어쨌든 일부를 이제 리펀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건데 근데 그 배순경은 이름이 별명 배순경답게 그런 거에 엄청 예민한 거예요. 그 우리 가끔 그 재난 문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날아오잖아요.
아 저는 그 장면 정말 두고두고
아 멋진 장면
너무 멋진 네. 장면이었어요. 네.
그거를 그, 뭐 단편이니까 조금 더 얘기해도 되겠죠. 네. 스포일러 그 배순경이 재난 문자 뭐 어디 지역에서 뭐 80세 어쩌고 아무개 씨가 실종되어서 지금 찾는 중이다라는
뭐 빨간색 벽돌 빨간색 목도리와 뭐
우리도 늘 받는 받던 그 문자를 딱 받았을 때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지적 능력이 모자라니까 이게 나한테만 온 거라고
미션이다 미션
생각하는
그분을 찾아야 돼.
내가 지금 가서 저분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죠. 훌륭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석은 그 단짝이기 때문에 같이 막 찾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석은 형에 대한 부채 의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죄책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재난 문자를 받고 배순경이 헤매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오히려 길을 잃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순경한테 원래 그런 나한테도 왔다. 보여주면서 원래 이건 두 사람이 콤비로 찾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혼자 찾지 말고 꼭 나랑 같이 찾아야 된다.
그 장면도 멋지죠. 네. 이게 누구한테는 야 이 동네 사람 전부한테 온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둘이 받았어. 요원이다.
우리 둘이가 요원인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근데 늘 그렇듯 이제 이게 진심 100%이기만 하다면 박지영 소설이라고. 하지 않겠죠.
아 사실 근데 거기서 끝내도 아름다운 소설이고.
근데 여기 이제 겹이 하나 더 있고.
네, 네. 겹이 있고 이제 그 겹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아 마음 아프다. 굳이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박지영 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그래 이러니까 박지영 작가의 빛나는 단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반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박지영 작가 소설 읽으면 특히 이유피도 그렇고 쿠쿠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선이라는 거를 확 밟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는 없다거나 그런 게 있다 해도 그건 되게 기만적인 거다. 뭐 이렇게 한번 짓누르고 시작을 하는데 결국 이야기가 끝날 때 보면은 그걸 한번 꼬아서 다시 모종의 선의에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악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선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이제 규정 불가한 그런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오히려 어떤 작가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달의 이웃비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뭐지 그 클레어 키건 사라진 맡겨진 소녀?
맡겨진
아, 그러니까
소녀.
저는
맡겨진 소녀보다 길지 않습니까?
맡겨진 소녀보다도 길죠.
길어요. 네.
더 길어요.
네. 그 이걸 얇은 단행본으로 내.
그래, 맡겨진 소녀보다 더 길고 그리고 이거 영어로 번역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영어로 번역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거 영어로 번역하기 진짜 어려워.
내가 어떤 점에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일단 무한도전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죠
키워드잖아요.
그게 진짜 재밌지 않아요? 무한도전.
근데 그 무한도전과 비슷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근데
무한도전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그것도 어렵고
무한도전 유니버스를 좀 알면 네. 훨씬 재밌지.
그리고 이 아시아권은 많이 알지 아시아권 않을까요?
아시아권 알지.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이달의 유오피 같은 소설은 그냥 클레어 키건의 소설만큼이나 저는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리고 오히려 인간에 대한 더 깊어.
맞아요.
크리스마스 캐러셀 네, 문지열 캐러셀. 작가 책도 단행본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거보다도 이게 확실히 긴 것 같고
길어요.
맡겨진 소녀보다도 아마 길지
길어요,
않을까
길어요.
비슷하거나 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그 민음사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그 맡겨진 소녀나
이처럼 아니요 잘못은 없습니다.
맡겨진 소녀나
단행본으로 따로 냈어야지.
맞아. 맡겨진 소녀나 이처럼 사소한 것들보다 더 좋다고요.
하드커버로.
왜 낼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제라도?
뭔가 다르게 해서 낼 수.
낼 수 있죠 당연히 하드커버 가지고
처음부터
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내지 그랬어요.
아니요 작가님이 소설들 발표하셔야죠. 소설집으로.
아 근데 진짜 박지영 작가님께 한번
그 다음에 파생시키면 되죠.
한번 건의해 보세요 진짜. 이건 이달의 이웃비는 따로 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네. 아니면 뭐 이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게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궁합이 잘 맞으면 약간 그림도 좀 넣고.
맞아요.
약간 세미 하드커버 정도로 해가지고 표지도 쨍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싸게 팔고. 내가 참 이렇게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출판사 걱정을 내가 왜 해주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경주는 왜냐하면도 되게 괜찮았어요.
맞아요.
경주는 왜냐하면 얘기를 할까요?
이 소설 제일 좋다고 하시는 분들.
네, 경주는 왜냐하면도 그 저는 설정이 너무 괜찮았어요. 이 주인공이 민주잖아요. 네. 맞나요?
경주.
민주는 따로 있지. 아니 민주도 있잖아. 맞아요, 민주도 있잖아요. 경주.
민주는 누구지 여기서?
민주도 따로 있어요.
다른 소설에서.
다른 소설이지. 경주에 나오는 주인공은 경주하고 경주. 미연이에요.
이 경주랑 미연인데 경주는 원래 영화 감독을 꿈꿨던 여성인데 그 30대 그 영화 감독의 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뭔가 인간 문화재 정도의 대접을 받는 어머니의 공방에서 어머니 비서 뭐 허드렛일 그리고 약간 수제자 매듭 공방에서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한테 오게 된 사연인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가 뭐 치매 그리고 뭐 사고 등등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 공방을 본인이 꾸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의 이제 60이 다 되었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청소년을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월 3만 원씩 맞나요?
월 3만 원
월 3만
네,
원씩
맞습니다.
월 3만 원씩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데 그 월 3만 원씩 후원을 하게 된 애가 그 미연이라는 애인데 그 미연이라는 애가 커가지고 지금은 풋케어샵에서 마사지 발 마사지를 하고 발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뭐 3만 원을 조소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뭔가 삶에 살짝 이렇게 한 숟가락 얹은 이 미연이라는 애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냥 반쯤은 호기심에 그 푸케어샵에 또 가고 그 푸케어샵에서 미연한테 되게 살갑게 대하고 막 선물도 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그 미연이라는 애가 저 근데 아줌마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아니 무슨 그게 다 내용대 단데? 스포일러
아니요. 그 다음에 되게 많잖아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해요.
만남까지만 저 아줌마 알아요. 그랬더니 뭔데?
나를 저 어떻게 알아? 저 순간까지 읽는데도 그 단편의 반은 읽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아는데? 그랬더니 아줌마 고작 꼴랑 한 달에 3만 원씩 주고 내 삶에 개입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아주 대바라졌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거기서 이제 한번 반전.
근데 약간 뜨끔해. 그러니까 완전 아니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연과 그 경주 사이 약간 줄다리기 같은 관계인데 나중에는 또 그 관계가 또 약간 반전 반전.
맞아요.
좀 그래서 이거 되게 참신한데.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무슨 뭐 베스트 극장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올 법하죠.
단막극으로 만들면 참 좋을 법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좀 구박을 하긴 했지만 지금 YG가 얘기한 것보다 뒤쪽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아니 많다니까요.
뭘 많아?
이야기가.
좀 조금 더 있지. 지금.
많아요, 많아.
하나 내가 여기서 지금 한 줄만 더 얘기하면 전부
아니 많아요 되게. 자 여러분 있으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네. 밥솥 얘기할까요?
네. 밥솥 쿠쿠가 아마 박지영 작가와 저희의 어떤 작업이 이렇게 표출된 처음은 아닐 텐데 아무튼 리터에 발표를 하셨어요. 2021년에 그 단편을 발표를 했고 근데 그 단편 설정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미팅 자리에서.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치매 아버지를 네. 돌보는데 그걸 브이로그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의 이야기다. 약간 이런 이제 간단한 로그라인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발표를 했고 근데 이 발표된 작품이 사실 반응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박정 작가님이 소설을 더 많이 발표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쓰신 작품인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치매로 한 3년 이제 아프셨고 그 병간호를 계속 하셨고 그때 아마 계속 오래 생각을 했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38 정도 된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제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봄 노동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돌봄 노동을 하는 게 뭐 막 되게 아버지 뭐래 형이나 누나가 못 돌보니까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나는 지금 일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정당하게 형이나 누나한테 돈을 뜯을 수 있는 기회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돌보는데 이제 세 가지 옵션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목 되게 약간 좀 씁쓸하면서
네 가지 옵션을
막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믹하죠.
네, 그러니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짜 친자식이 돌보는 것 같은 뭐죠?
하나뿐인 가족케어.
기본 케어 170만 원, 세심한 케어 190만 원, 다정 플러스 케어 220만 원, 하나뿐인 가족케어 240만 원. 이렇게 네 가지 상품을 써가지고 가격도 본인이 정해가지고 이 돈을 형과 누나가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내가 그에 합당한 케어를 제공하겠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게 이제 기본 케어는 진짜 최소한의 서비스만 아버지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형이나 누나를 한테 괴롭히는 거예요.
단톡방에 계속 올리는 거죠. 거예요. 그리고 영상통화 자꾸 해. 아버지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계속 영상통화해서 매일.
그랬더니 형과 누나가 일주일을 못 견디고 야 세심한 케어로 올리겠다고 2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랬더니 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또 얼마 있다가 알았어 다정 플러스 케어로 바꿀게라고 하고 급기야 이제 하나뿐인 가족 케어로.
네.
진짜 말 그대로 하나뿐인 가족 케어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형제자매들에게 연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도 나한테
게 정말 나 하나.
나 하나뿐인.
나 하나가 온팡 뒤집어 쓰겠다.
귀찮게 하지 않겠다.
형이랑 누나는 신경 안 써도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케어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좀 지루하고
심심해.
그래서
그리고 이거 이게 이렇게 처음에 그래서 누나가 돈을 좀 잘 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뿐인 가족 케어로 이제 올렸는데 그 다음 달인가 돈이 이제 130만 원인가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대기로 이제 걸어뒀었던 요양원에 그거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의 어떤 노동 돌봄 노동의 근거가 이제 사라지게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아버지 보내도 돼. 우리는 그래도 네가 돌보려면 130만 원에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요양원에 보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네. 그거 이상은 못 주겠다라고.
네. 이제 그러면서 막 아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좀 심심하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막 그냥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어머니를 돌보는 자신의 예전 동창이 유튜브에서 약간 효자 미담 뭐 치매 어르신 돌봄 유튜버로 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매 모자
네 그래서 오 그럼 나도 우리 아빠 돌보는 거 영상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한몫 잡아볼까?
그 잘 나가는 친구가 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마담 K의 비밀 정원이고요. 이 친구가 새로 만든 유튜브 채널 제목은 어쩌다 부자 유친입니다.
아, 이 뒤에 설정들도 더 너무 재밌는데.
그만 얘기해야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소설 제목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말씀드렸는데 쿠쿠 나의 반려밥솥에게라는 게 이제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뭐 밥솥 얘기하죠, 뭐 쿠쿠 얘기하죠라고만 했는데 제목은 쿠쿠 나의 반려밥솥에게이고요. 제목이 당연히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고 네.
그 치매 걸린 아버지가 하는 몇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것 역시 그 박지영 작가님의 다른 작품처럼 반전도 있고 좀 독자 입장에서는 약간 씁쓸해지는 그런 대목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소설들 쭉 읽으면 이제 청소기 그 데뷔작이었던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에 나오는 인물도 그렇고
비슷해요.
네, 네. 그리고 이 쿠쿠 나의 반려밥솥에게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 착함의 방향이라는 게 어딘가 인생을 이렇게 뚫어주고 관계를 맺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이 이제 나름으로 어떤 돌파를 해나가는 방식이 때로는 되게 판타지하고 좀 이제 약간 망상적인 방식으로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약간 위약적인 에피소드들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달의 이웃비 같은 작품은 정말 그냥 약간 짧은 단행본으로 묶여도 손색이 없을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경주도 되게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아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몇 편의 소설들은 이 그 다가가기가 너무 좀 힘든 소설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게 조금 걱정은 되긴 되죠.
근데 오히려 그 저는 이게 단 10년 동안 쓴 소설들을 모은 거라서 작법이라거나 뭐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 긴 시간 안에서 어떻게 좀 변화해 왔는지를 보는 재미의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이해가 좀 안 되는 소설들은 안 되는 소설대로 더 잘 되는 소설이랑 좀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소설가의 소설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 이런 거 뭐 굳이 독자가 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발표 순서대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일부러?
거꾸로.
아 거꾸로.
가장 최근 작부터. 그러니까 그 책에서 그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읽기 어려운데.
근데 저는 대체로 단편은 그렇게 많이 읽어요. 단편집은.
아, 그러면 이게 몇 년도 작품인지 확인한 다음에.
뒤에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 뭐 이제 편집자의 의도나 아니면은 뭐 작가의 소설집의 의도와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그 또 그렇게 읽는 것들은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사람 참 안 바뀌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이것만 조금 어깨에 힘을 빼셨으면 훨씬 더 많은 독자들한테 갔을 텐데 생각이 들었죠.
이 절반만 읽고 저도 뭐 절반 정도는 좋고 절반 정도는 당황스러웠다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반만 읽어도 책값 충분히 합니다.
네. 네.
그 판형이 좀 작긴 합니다만 페이지도 되게 많아요. 한 440몇 쪽까지
맞아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읽어도 뭐 220쪽이니까 16,800원이군요. 네. 우리가 이 정도는 도서비로 이달의 도서비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더 많은 국민들이 이달의 도서비를 매달 지금보다 한 3배씩 지불하는 그날을 위해서 책걸상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니 이달의 도서비가 떠올랐으니까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래 이제 그 북대의 13이 이제 망하니까 이달의 도서비로 또 다시 한번 밀어보는 겁니까? 이달의 도서비 캠페인?
이달의 도서비 캠페인은 더 어렵죠. 도서관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달의 도서비 16,800원?
16,800원도 안 쓰는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사실 16,800원이 절묘하잖아요. 인터넷 서점에서 10% 할인 받으면 그 무료 배송이 되는 딱 그 아마 기준선이 16,800원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 박지영 작가의 소설집 첫 소설집 이달의 이웃비를 읽어봤습니다. 참 특이한 책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야기 저는 읽을 때보다도 이렇게 두 분이랑 수다 떨다 보니까 더 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저는 그 박지영 작가 소설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 적나라한 데가 있고 그리고 짓궂어요. 근데 그 짓궂음과 따뜻함을 연결시키는 그 능력이 좀 탁월한 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9년의 공백을 깨고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앞으로도 지금 장편 소설 뭐 이렇게 소설집제 계속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그 굉장히 재밌으면 그 웃프다라는 것에 한 진짜 대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면서 슬픈, 그 귀여우면서 가여운 사람들.
아 네. 좋네요. 네. 그 표현도. 네.
이런 얘기들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